나를 이곳으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오늘 설교 본문의 배경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야곱은 두 아내 레아와 라헬 그리고 이들의 몸종인 빌하와 실바에게서 모두 11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중 막내 아들인 요셉을 각별히 사랑합니다. 늙어서 낳은 아들이기도 하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의 유일한 아들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특별히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힙니다. 형들은 요셉이 아버지의 편파적인 사랑을 받고 자신들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던 중 요셉은 형들이 자신에게 꾼 꿈을 이야기해 줍니다. 어느 날 밭에서 곡식의 단을 묶는데 형들의 곡식 단들이 내 단을 둘러싸고 절하더이다.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더욱 미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은 그 다음에 꾼 또 다른 꿈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내게 절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들이 자신에게 절했다는 말입니다. 요셉에 대한 형들의 시기와 증오가 극에 달했을 때 요셉은 아버지의 명을 받아 도단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심부름을 가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을 보자 처음에는 죽이려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구덩이에 던져넣었다가 결국은 유다의 제의로 애굽에 가는 노예 행상인들에게 팔아먹습니다. 17세의 요셉은 애굽 바로왕의 시위대장인 보디발 집에 노예가 되지만은 그곳에서 정직함과 신실함을 인정받아서 집 전체를 관리하는 집사장이 됩니다. 그 후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은 자신과 동침하자는 보디발 아내의 끈질긴 유혹을 끝까지 물리친 죄로 오히려 그녀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더 떨어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서도 곧 총명함과 성실함을 인정받아서 감옥의 모든 일을 관리하는 총책임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투옥되었던 왕의 술관원의 꿈을 해석해 준 것을 계기로 나중에 바로 왕이 꾼 심란한 꿈을 해몽해 주게 됩니다. 애굽 땅에 7년 동안 흉년이 들겠고 그 이어서 7년 동안 풍년이 들겠고 그 후 7년 동안 흉년이 들리라는 꿈입니다. 요셉의 꿈 해석에 감탄한 바로왕은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고 애굽의 모든 일을 관장하게 합니다. 물론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바로왕의 꿈에서 보여주신 대로 7년 동안 계속된 풍년 기간 동안 많은 창고들을 짓고 앞으로 7년 먹을 충분한 식량을 비축합니다. 애굽은 요셉의 선견지명 덕택에 뒤따른 흉년 기간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지냅니다. 그러나 주위의 모든 나라들은 식량이 떨어져서 애굽으로 백성들이 곡식을 사러 오고 요셉의 형제들도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옵니다. 형들이 처음 애굽의 양식을 사러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렸을 때 형들은 물론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지만은 요셉은 그들을 알아봅니다. 요셉은 그들을 스파이로 몰아붙이고 취조하면서 그들이 변명하고 서로들에게 주고받는 이야기를 통해서 형들이 지금은 완전히 변화된 것을 확인합니다. 형들이 자신에게 죄를 지은 것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고 아버지는 예전에 자신을 심히 사랑하셨듯이 자신의 친동생 베냐민을 끔찍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은 울음을 참지 못해서 옆방에 가서 울고 온 후에 종들을 시켜서 형들의 자루에 곡식을 후히 넣어주고 곡식 대금까지 도로 집어넣어주게 한 후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놓고 보내면서 경고합니다. 다음에 올 때 너희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희가 한 이야기 내가 하나도 믿지 않겠고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곡식을 살 수 없으리라는 말입니다. 아버지와 동생에 대한 형들의 이야기를 아직 완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그 후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다시 양식이 떨어지자 야곱은 아홉 아들들에게 다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아들들은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애굽 총리를 볼 수가 없고 그러면은 양식을 사올 수가 없기에 아버지가 베냐민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야곱은 요셉도 없어졌고 이제는 시므온도 없어졌는데 이제 베냐민까지 없어지면 나는 어떻게 되겠느냐 얘기하면서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르우벤이 자신의 두 아들 대신 죽게 하겠다고 맹세를 하고 유다까지 맹세하며 베냐민을 내가 반드시 데리고 귀환할 테니 보내달라고 하자 할 수 없이 베냐민을 아들들과 함께 애굽으로 보냅니다. 요셉은 형들이 베냐민과 함께 자신 앞에 엎드리자 이번에는 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선대합니다. 그러나 아직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번과 같이 청지기에게 형제들의 자루에 곡식을 후하게 넣게 하고 그들이 내려고 했던 곡식 대금을 도로 다 집어넣어주게 하고 베냐민 자루에는 자신이 마시는 잔을 같이 집어넣게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돌려보냅니다. 이들이 떠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신의 청지기를 시켜서 이들을 따라가게 한 후 이들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너희가 우리 주인의 호의를 악으로 갚아서 우리의 주인의 잔을 훔쳐갔다. 그리고 이들의 자루를 수색합니다. 요셉의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자 형들은 가나안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우리도 같이 요셉에게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요셉은 돌아온 형제들에게 내 잔을 훔친 자만 내가 여기서 종으로 삼겠고 나머지는 다 아버지에게 돌아가라고 명하지만은 이들은 전부 반대합니다. 유다가 다른 형제들 대표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연노하셨고 아버지께서 연노했을 때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첫째 아들은 죽고 이제 이 둘째 아들밖에 없는데 이 아들까지 빼앗기면은 우리 아버지는 이제 슬피 울며 음부로 들어가실 수밖에 없다 하면서 아버지가 하신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내가 대신 당신의 종이 될 테니 여기 베냐민을 놓아달라고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가 요셉에게 이 진실한 탄원을 한 후에 일어난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1절서부터 보시면은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시종들에게 명합니다. 모두 내게서 물러나라. 지금까지 두 번 형제들을 대면했을 때에는 옆방으로 가서 울고 자신의 감정과 신분을 숨길 수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종들이 나가고 아무도 없게 되자 요셉은 대성통곡합니다. 모든 형제들과 재회하고 화해하게 된 그 무한한 기쁨과 회한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요셉이니이다.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아버지는 살아계시나이까? 내가 요셉이니이다 하는 말을 듣고 경악하고 믿지 못하는 형들에게 요셉은 가까이 가서 내 얼굴을 보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니이다. 자신 앞에 서 있는 애굽 총리가 바로 자신들이 팔아먹은 동생 요셉인 것을 확인하자 형들은 공포에 휩싸여서 떨었을 겁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즉시 덧붙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예전에 나를 노예로 판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거나 자신을 발길로 차지 말라고 합니다. 왜 한탄하지 말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기 때문이다. 이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이에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내가 여기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목적으로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라고 합니다. 나를 통해서 지금 내 앞에 줄 서 있는 그 수많은 나라에서 온 수많은 백성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합니다. 형들은 이 말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바로의 꿈을 통해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 7년 기근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도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현재 가뭄과 그로 인한 흉년은 앞으로도 5년 더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나에게서 곡물을 사지 못하면은 당신들은 모두 기근으로 죽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요셉은 이어서 하나님이 특별히 누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보내셨는지 말해줍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다른 민족들, 다른 백성들보다도 먼저 형님들, 그리고 형님의 자손들, 그들의 생명을 존속시키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이삭에게 갱신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갱신하신 약속, 내가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요셉은 5절과 7절에서 두 번이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8절에서 또다시 이번에는 강조 구문을 사용해서 강조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곳으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이어서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어떻게 높이셨는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바로 왕 개인의 수석 보좌관으로, 바로 왕궁의 최고 대신으로, 그리고 애굽 전체의 총리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나는 아버지와 형들과 형의 자손들 앞으로 5년 동안 구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민족 모든 사람 기근으로 줄여서 죽어도 형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어서 속히 아버지께 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려오시라고 전하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세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오면은 고센 지방에 거하게 되리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거하는 애굽의 수도 멤피스에서 아주 가까운 고센 지방에 거하게 되리라고 하면서 흉년이 아직 다섯 해가 더 있으니 하고 또 덧붙입니다. 아버지가 약속의 땅 가나안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실까 봐, 그리고 사태의 심각성을 다시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을 언급한 겁니다. 아버지의 가족뿐 아니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자들도 풍족히 먹게 하겠나이다 하고 안심을 시켜드립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한 후 그래도 아버지가 믿지 못할까 봐 덧붙입니다.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아버지께 고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요셉은 아버지가 애굽으로 내려오시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후에 이제 비로소 친동생 베냐민의 목을 껴안고 울고, 그 다음에는 배다른 형들과 입맞추고 껴안고 웁니다. 그때서야 두려움에 쌓여서 말 한마디 하지 못했던 형들이 진심으로 요셉이 자신을 용서했음을 알고 요셉과 이야기합니다. 22년간 단절되었던 관계, 반목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곧 이어진 이야기, 해피엔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초기에 교회를 방문한 분들에게 묻곤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올랜도에 정착하시게 되셨습니까? 이 질문을 받으면은 나이가 많은 분들은 한결같이 되묻습니다. 목사님, 오늘 좀 시간이 있으십니까? 왜 그러냐고 여쭤보니까 그 이야기는 간추리고 간추려도 서너 시간은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한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분 이야기, 저분 이야기와 다 다릅니다. 올란도에 정착하게 된 동기와 이유와 목적이 다 다릅니다. 우리 교회에 옮기다가 오게 된 동기와 이유와 목적과 경로가 다 다릅니다. 모두 다 나름대로 참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고 다 극적인 이야기들이고 한편의 소설과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자서전을 쓰고 그것이 안 되면 지역 신문에라도 연재 칼럼으로 씁니다. 다 나름대로는 큰 의미가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목사의 입장에서는 모두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별로 들을 가치가 없습니다. 왜? 자신의 주제를 모르고 하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하나님이 꾸짖은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았다 하는 말입니다. 내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몇 년을 유하며 장사를 하며 일을 벌이라 하는 계획을 세우고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 나의 노력과 투지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더니 내가 이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교회에 좀 다닌 사람이면 누구나 후렴을 집어넣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죠 하는 우렴을 간간히 집어넣습니다. 아니면 나의 이 모든 가문과 학벌과 자질과 그 모든 연출에도 불구하고 학연, 혈연, 지연에도 불구하고 행운의 여신이 따라주지 않아서 나는 하는 것마다 실패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나는 아무도 대학에 간 사람이 없는 촌구석에서 무학 부모님에게서 무일푼으로 태어났지만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기에 지금 고위 공무원이 되었고 대기업 회장이 되었고 큰 세탁소 체인점을 이루었다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아니면 나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가정에서 머리도 나쁘고 건강도 안 좋게 태어나고 가족이건 친척이건 친구건 끌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에 속된 표현으로 비빌 구석이 하나도 없기에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어렵고 살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이 네 가지 이야기의 변형에 불과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길게 하는가? 가장 중요한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개개인의 운명과 인간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자신의 삶의 운전자라고 착각하고 자신이 자신과 자기 가정과 자기 회사와 자기 학과와 자기가 속해 있는 크고 작은 집단들 자신의 뜻대로 이룰 수 있다는 착각 가운데 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말로는 나는 하나님이 유일한 주권자이심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심코 툭 튀어나오는 이야기를 들으면 일상적으로 사는 삶을 보면 주권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삽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지 않습니다. 매일 주권자 되신 주님 말씀으로부터 삶의 지혜와 총명과 방향과 초점을 얻지를 않습니다. 요셉은 17세의 나이에 노예로 팔린 후 지금 총리가 될 때까지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형들을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를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지난 1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신이 얼마나 생고생을 하며 수치와 모욕과 억울함과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을 당했는지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성실하고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았기에 노예의 신분으로서도 보디발의 집에서 집사장이 되었고 죄수의 신분으로서도 감옥에서 최고 관리자가 되었는지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지혜롭고 총명하고 능력 있게 행했기에 당시 팔레스타인 주변의 최대 강국인 애굽에서 제2인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이 이룬 양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운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자신이 애굽에 오게 된 것은 분명히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먹었기 때문이었지만 요셉은 5절에서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이니이다. 아까도 봤습니다마는 또 강조합니다. 한 번 말하는 것으로 부족해서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이리로 보내셨나이다. 결론적으로 8절에서 또 한 번 말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왜 세 번이나 강조하는가? 나중에 이 글을 읽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슴판에 새겨지라고 세 번이나 말씀하신 겁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된 겁니다. 분명히 형들이 자신을 팔아서 애굽에 왔지만 그것은 2차적인 원인 때문이고 3차적인 원인 때문이고 1차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뜻 때문인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확신하며 얘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삶을 운행해 오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말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자신을 애굽에 보내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도 말해 주었습니다. 2차 원인, 3차 원인, 4차 원인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8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비로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왜 애굽의 제2인자가 되게 하셨는지 그보다 더 앞선 이유를 말해 주었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앞으로 5년은 더 흉년이 들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 그리고 왜 그것을 대비하게 하셨는지 이유를 말해 주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들을 구원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애굽의 주로 세웠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합니다. 우선적으로는 야곱의 자손이 끊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다른 만민들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지금 누가 어떤 목적으로 자신을 애굽에 와서 살게 하셨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삶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모든 지위와 권세와 특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왜, 어떤 목적으로 미국의 그 많은 도시 가운데 올랜도에 와서 살고 계십니까? 그 많은 학교 가운데 왜 UCF에 다니고 그 많은 직장 가운데 지금 일하는 그곳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올랜도의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왜 반석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그리고 누가 여러분을 올랜도와 UCF와 이곳 직장과 반석교회로 보내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지금 가정주부가 되었고 공부하게 되었고 비즈니스를 하게 되었습니까? 행여나 하다 보니까 올랜도로 오게 되었다 하는 분은 없습니까? 공부하는 게 먹고 살기가 좀 더 편한 것 같아갖고 공부하기로 했다 하는 분 없습니까? 내가 지금 가진 직업이 다른 직업보다 그래도 먹고 사는데 낫기 때문에 택했다 하는 분은 없습니까? 이게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하고 있다 하는 분은 없습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가까우니까, 뭐 다른 교회도 다 비슷비슷하고 갈 데 없으니까 우리 교회 왔다고 하는 분은 없습니까? 공항에서 만난 사람이 그로우서리 가게 하기에 나도 그로우서리 열게 되었고, 그 다음에 나를 초청한 아버지가 샌드위치 가게를 하기에 나도 샌드위치 가게를 하게 되었다 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깨끗한 양심으로 자신을 돌이켜보는 분들은 나도 다 같았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과거의 생각 질책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은 어떠십니까 하는 거 여쭈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제발 제가 지금 인용한 그러한 불경한 말들은 이제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과 같은 푸념이 나오면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주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너는 도대체 왜 사냐? 너는 왜 이곳에 사냐? 어떤 목적으로 사냐? 어떤 이유로 사냐? 대단히 심각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절대 다수의 성도들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계속 미루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없이 표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를 모르기에 내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엄벙첨벙 하면서 계속 실수에 실수를 저지르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어디에서 무엇을 왜 하는지가 우연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어디서 무엇을 왜 하는지의 이유와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비록 나중에 하나님을 알게 된 후이지만은 비록 믿음이 생긴 후이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목적과 의미와 초점을 분명히 찾고 삽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왜 여러분 뇌리에 쟁쟁하라고? 여러분은 왜 오하이오로 가시지 않고 플로리다로 오셨습니까? 마이애미가 아니라 왜 올랜도로 오셨습니까?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올랜도에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올랜도에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왜 가정주부로 부르셨습니까? 그 이유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친척들과 이웃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왜 학교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학부학생, 대학원생들, 실험실 동료들, 교수, 교직원, 학교 식당 종업원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여러분을 비즈니스로 부르셨습니까? 자기 가게 종업원들, 가게 손님들, 물건 공급업자들 이들 구원하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여러분을 반석교회로 부르셨습니까? 이러한 생명을 구원하고 복되게 하는 자들로 훈련받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에서 연습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많은 생명의 생명을 구하고 복되게 하는 훈련을 받게 하시는가? 그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적은 일을 맡겨서 그 일에 충성하게 함으로써 앞으로 더 큰 일을 맡기게 하는 것입니다. 매주 구역 예배를 통해서 소수 사람들, 5명, 8명, 10명들 이들을 섬기는 훈련을 쌓게 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아무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상관없이 자기 차례가 되면은 이런저런 핑계 대지 않고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달란트를 들여서 집을 청소하고 준비하고 반찬을 마련하고 그리고 구역회를 여는 겁니다. 적은 무리지만은 진심으로 섬기는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주 주일 예배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구역 예배에서는 5명에서 10명이지만 구역 예배에서는 2, 3명이 70명, 80명 먹을 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섬기는 훈련을 시킵니다. 물론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구역 예배와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남을 위해서 중보하는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사람만이 세상에서 기업체 장으로서 학교 교수로서 연구소 수석 연구원으로서 고급 공무원으로서 수많은 사람들 100명, 200명, 300명, 500명, 1000명 이런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도 누가 크게 쓰임을 받는가?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입니다. 사원으로 들어가면은 2, 3년 걸려서 계장이 됩니다. 2, 3년 걸려서 과장이 됩니다. 또 3, 4년 걸려서 차장이 되고, 또 3, 4년 걸려서 부장이 되고, 그 다음에 또 5년 걸려서 본부장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몇 년 걸려서 이사가 되고, 그 다음에 사장이 됩니다. 절대로 건너뛰지를 않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알지 못하는 원리입니다. 그러기에 직장 생활 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있지만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있지만은, 모든 권위에 순종해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주어진 일을 성실하고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연습을 2년 반, 5년, 7년 반, 10년 했을 때 드디어 부장을 시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절대로 그런 훈련되지 않은 사람 큰일을 맡기지를 않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훈련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가? 자신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할 때까지, 그때까지 연단을 잘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이 높이셔갖고 그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 우리 교회는 역사가 없습니다만은, 역사가 최소한 30년, 40년, 50년 되는 교회들을 보면 모든 결정 당회에서 합니다. 나이가 55세에서 65세 이상 된 분들, 세상에서 권위에 순종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 다 내려놓고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잘 순종해서 주어진 일을 잘 하는 연습을 인정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장로를 합니다. 45세에서 55세까지 집사들, 그 체제 안에 들어와서 입도 뻥긋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잘 배우고 그런 연단을 잘 10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말할 권리를 얻고 교회에서 쓰임을 받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 자신이 처해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내가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옳지 못하고 아무리 내 생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다, 자신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기에 내 짧은 생각으로 판단하고 입을 벌리지 않고 그리고 조용히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총리 위치에 올라갔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다는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총리를 세우셨다, 갑자기 총리로 세우신 게 아닙니다. 13년이라는 갈곡 닦는 기간을 거쳐서 요셉이 이제는 쓸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그를 높이셨습니다. 13년간의 노예 생활, 그리고 감옥 죄수 생활,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 남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남의 생명을 구원하기 이전에 교회에서 거쳐야 되는 기간입니다. 13년의 기간.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근데 악한 세상에서 억울한 일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불평불만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그 사람으로 교회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거 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자 만들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 다른 교회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설교 잘하는 사람 세상에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하고 감명 깊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말씀이지만 단순한 말씀대로 살 것을 계속 요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푸시하는 교회들은 지극히 드뭅니다. 왜? 죄된 인간은 자신의 감정 때문에 나 그런 교회 안 다니겠다고 하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부모가 돼봐야 돼. 어린애들 부모 말고 장성한 자녀들 부모가 되어봐야 돼. 참 사랑은 tough love라는 거를 여러분은 깨달아야 돼. 그럴 때 자신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사람 말을 잘 듣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젊었을 때는 모든 판단을 유보하고 본인이 애들 장성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요셉과 같이 교만한 자, 자신을 자랑하는 자 사용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교만함이 꺾여야 됐습니다. 갈고 닦여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견디고 인내하는 신중한 사람으로 그를 고쳐가셔야 됐습니다. 그래야 다섯 명이 아니라 열 명이 아니라 천 명이 아니라 만 명이 아니라 수십만 수백만 되는 애굽을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누가 남에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가? 딴 게 아닙니다. 곰 같은 자,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전혀 하나님이 주권자인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 세상에는 악이 많고 불의가 많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두 번이나 말씀하셨듯이 이 세상의 임금은 사단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욥기 1장과 2장에서 분명히 보여주셨듯이 천상 궁전에서 회의를 하는데 그때는 사단도 들어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사단도 하나님께 보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세상에 내려가서 임금 노릇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2차적인 요인, 3차적인 요인, 이거 사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숨어있는 1차적인 요인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이 일어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몇 전에 팔리는 흔한 참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신 직후에 덧붙이시는데 하나님은 너희 머리카락도 다 세고 계신다고 하시면서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미물에 불과한 참새의 운명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결정하시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의 삶 하나님께서 왜 방관하고 계시겠는가? 하나님께서 너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너희의 삶을 인도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라는 거, 이 교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나 이것을 실제 삶에서 정말 자신의 삶을 대비해서 대입해서 이걸 확인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삶은 놀랍게 뒤집어집니다. 왜? 내가 아무리 괴로워도 아무리 불평불만해도 하나님께서는 이건 내가 예정하신 것이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나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다. 아니면은 Yes, Lord. 내 생각하고는 100% 다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 하나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천지 차이로 다르다고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어려움을 잘 참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주님의 주권적인 계획하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이거를 늘 기억하고 살 때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고 주어진 삶을 잘 견디고 근심 걱정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근심 걱정이 많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불안합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주님의 주권에 대해서 믿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과 계획에 따라 너희 손에 넘겨진 이 예수를 너희가 악인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도다. 제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죽인 자들은 분명히 따로 있는데 악한 자들이 따로 있고 그들에게 넘겨준 자들이 따로 있는데 그러나 베드로는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과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이 넘겨짐을 당했다고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2차, 3차적인 요인만 보고 얘기를 하는데 노노노 어리석게 살지 말라. 1차적인 요인이 어디 있는지 보고 살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신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시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헤롯과 빌라도가 이루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합니다. 헤롯과 빌라도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서 스크립트를 쓰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혼돈처럼 보이는 현실 가운데서 그 뒤에 있는 논리정연한 질서를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나의 삶에 있기까지 역사했던 그 수많은 2차, 3차, 4차, 5차, 10차 요인들 뒤에 있는 1차적인 요인, 주님의 손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지 못하면 우리는 자신의 삶을 넋두리로 풀이합니다. 내가 여기 오게 된 것은 누구를 만났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누구를 소개시켜줘서, 그 다음에 누가 누구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뭐를 하자고 해서, 그래서 흘러흘러서 여기까지 왔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기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올랜도로 오게 하셨는지, 특별히 왜 올랜도 반석교회를 다니게 하셨는지 그 질문을 심각하게 하지 않을 때 여러분은 그저 올랜도는 지나가는 곳이고 반석교회도 지나가는 곳이고 정작 받아야 될 제일 중요한 교훈을 받지 못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권적인 손을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빌라도 1장 12절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은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사람들, 그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러므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신 것을 보고 이 말을 한 겁니다. 우리도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 UCF로 보내주신 선하신 뜻이 있다. 나를 올랜도로 보내신 선하신 뜻이 있고, 우리 교회를 보내신 선하신 뜻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는 곰과 같이,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고 잘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할 때까지 우리를 연단시키는 기간이 짧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더욱더 기다리는 게 힘듭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권면할 수 있는 것은 무식한 권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같이 인내하십시오. 참으십시오. 억울함을 잘 견디십시오. 제가 수없이 말씀드려도 참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은 제가 조용히 권면해드립니다. 다른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가십시오. 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침착하게 직면할 수 있습니다. 삶의 고통과 슬픔과 환난이 많이 있지만은 담대함으로 인내함으로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우리에게 요새요,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영원한 상급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거기에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이 합력하여,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사람들 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복되게 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UCF 다니는 우리 대학원생 성도들에게 늘 권면합니다. 지도교수 때문에 죽겠다 죽겠다 그러면은 축복이다 축복이다 얘기를 합니다. 왜? 자신을 갈구는 사람, 그리고 그야말로 괴롭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연단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 어디에 가도 꺼떡하지 않고 잘 견디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젠가는 텍사스 오스틴에 가서 그 목사님 찾아보고 감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부부가 우리 교회에 왔는데 몇 주 지난 다음에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상하다는 듯이 저를 쳐다봅니다. 아니요, 전혀 힘들지 않은데요. 지금까지 대부분 성도들은 말씀이 힘들다 그러고 뭐 사랑이 없다 그러고 뭐 벨소리를 다 했는데 이 성도는 다른 거예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그 교회 목사님은 저보다 몇 배는 더 독하게 말씀을 전했던 분이 늘 만날 때마다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하고 괴롭게 했던 목사님이 제 설교를 들으니까 이건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감사한 줄을 모릅니다. 반면에 어떤 목사님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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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수고 코팅을 해갖고 정말 들어야 되는 말씀을 들으면 괴로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하셨어요. 100% 은혜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에 우리가 별짓을 다 하고 실수를 많이 하지만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는다면은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겠는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일체 불평불만하지 않고 남을 복되게 하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원하옵기는 오늘 설교 제목 기억하시고 나를 올랜도 UCF 반석교회로 보내신 분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보내셨다 하는 것 믿고 실제로 남을 복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훈련받고 살아갈 때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복되게 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